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위기, 또 고난, 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삶의 붕괴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의대 공부를, 의사의 자격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선교사로 떠나셔서 한 그 현지에 있는 또 한인교회를 하는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마 자기가 30년 이상 그곳에서 우리 제3세계를 하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정말 자기의 삶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고 위기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친한 사람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위기도 크고 힘든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다면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요? 뭐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솔직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23장까지 살펴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호칭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이제 오늘 묵상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성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사야에서도 묵시로, 이사야에서도 어떤 계시의 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그 전에 나라들을 향한 예언과는 조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은 이 24장부터는, 23장까지는 구체적이었다면은 24장부터는 전체적인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들,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심판하는 그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날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그 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그러니까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냥 그래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날은 견책의 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징계의 날이에요. 심판은 심판인데 그 날은 징계고 견책이에요. 이 징계하고 견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읽은 책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그랬어요. 뼈저리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고 또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날이 역설적으로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밑바닥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 날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미 함께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견책을 받는다든지 때로는 뭐 성경도 보면은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뭐 그러한 것들, 내가 느끼기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끝날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권력들, 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국가까지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읍들, 권력들,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쌓아놓은 것만 잘 활용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 그런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그 날입니다.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개입하시냐, 인간이 국가가 최고로 교만했을 때에 황제를 숭배하게 된다든지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개입하셔서 자신들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다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독재자들이, 여러분 중동에서 독재자들이, 동유럽에서 독재자들이,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서 이 독재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권력, 뭐 열심히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쌓아놓을지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황폐한 이러한 어떠한 징계의 순간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찬송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마지막 황무한 마지막 그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24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게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무너질 때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그 표현은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큰 나라들이 다 포로로 데리고 갈 때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쓸모없고 볼품없는, 다 정말 나무의 몸통, 정말 쓸만한 부분은 탁 잘라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그루터기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공허함을, 황폐함을, 황무함을, 멸망을 통과하면서 무엇의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의지할 것,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황무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징계예요. 견책이에요. 하지만 그 징계와 견책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대의 역사를 봐도 이러한 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막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뭐예요? 심지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 마음의 성향, 나의 마음의 어떤 바라보는 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담담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이렇게 담대해지지? 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거 막 위기인데 그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고정하신 거예요. 이게 평강의 평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 샬롬이에요. 그래서 막 폭풍우치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 개인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를 의지해요. 어떤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친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같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의 상황과 형편이 또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 어느 순간 그 일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돈은 벌리고 집은 좋은 곳에 살지 모르지만 정말 저한테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한테 주신 그 사명이 뭘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봐요. 내가 뭐 능력도 없고 위로할 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제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딱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다. 인정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와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저 혼자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여력도 있어야 되는데 시카고를 보면은 새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 많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는데 지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노인 아파트가 가까워서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러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제 EM 멤버들이 EM 중에 그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에 있는 공동체가 셀그룹, 스몰그룹,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 보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있길래 제가 우리 좀 아이들을 주려고 과자를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빼빼로를 갖다가 7개인가 8개면 충분하겠지 하고 갖고 나갔더니 애들이 10몇 명이 있는 거예요. 꼬바이들이. 그 우리 EM 멤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루터기 같다 생각했다는 좀 회개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봐야 되는데 나는 KM만 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카고아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시카고아인연합장로교회 EM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3, 40명일지라도 20명일지라도 우리 2세의 자녀들이 이렇게 꾸준히 예배해왔고 이제 진짜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선데이 스쿨을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세를 보면은 구루터기와 같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나에게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M을 통해서 또 새로운 줄기를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한테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 하나님이 구루터기와 같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여러분도 교회 헌금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단기 선교에 우리 예산에 비하면 많이 씁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고 싶지만 또 우리가 또 지혜롭게 다 해야겠죠. 다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또 헌금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1세가 KM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스그룹 또 EM 또 초등부 또 유치부까지 영아 유치부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또 거기에 계신 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연결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은총을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일까요 공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악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이 왜 악인으로 끝나게 되냐면 이사야 26장 10절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얼핏 딱 봤는데 감옥에 소매치기로 갇혀있던 자가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지 밖에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어요. 감옥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있는 일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딱 그 소매치기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너지?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교도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막 아니라고 막 하는 거니까 교도관이 너 옷 다 벗어. 다 이런 데서 다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교도관이 옷을 벗기진 않았는데 갔다가 혼자 소변 보고 오면서 쓰레기통에다가 뭐를 탁 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훔친 거죠. 그 김혜수가 판사로 나오는 그러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를 의심하고 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자기는 막 아니라고 지가 안 훔쳤다고 막 왜 나 의심하냐고 그러는데 결국 딱 보니까 훔쳤어요.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인 줄 아세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곳에 가서 용서받고 또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그 못된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픔이 여러분 어떻어요?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관할하시는구나. 내 눈이 자꾸 한눈 파니까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견책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과거에는 어떤 세상 권력이, 내 지식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딱 제대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견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막 혼란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내가 다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이런 딱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만 해요?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사야 26장 16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주의 견책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론이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설 수 있는 방법,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에도 모이면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도 적어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라면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식사기도처럼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화가 나기도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기도는 되게 진실해요. 결코 형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바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생으로 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징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날 때에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혼내야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혼내는 얘기가 뭐하니까 제가 동물로 얘기할게요. 개를 키울 때에 개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베이비 때 그냥 지 하는 대로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개가 천방지축이에요. 사람만 보면 막 물고 사람만 보고 짖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집안을 갖다가 다 휘집어 놓고 오면은 그 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놔뒀더니 엄마 말도 안 듣고 주인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워요. 조그만한 개라고 물면 안 아픕니까? 조그만한 개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 그런데 그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를 잘 키우는 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먹는 것, 그 다음에 트레이닝 얼마나 시키는지 잘 시키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에 보면은 그런 나오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너무나 착해요. 그래가지고 목줄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한테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24장 오늘 말씀 27장 7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이 아픔이 진짜 멸망으로 갈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이 적당하게 뭘까요?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할 만큼. 피할 수 없을 때는 피하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27장 9절 아니에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고 의지했던 것들 불의가 속함을 받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우상들 싫어하는 그 거짓된 것들이 다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황무지가 되는 공허한 날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징계를 받고 견책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 그날이기도 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온 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불의한 것들,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심지를 굳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우리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